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2명, 남부 광둥성의 선전시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이외 중국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저장성 동부 지역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여러 건 복원되는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입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여전히 예방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며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보건당국은 오늘 지난 주말 우한에서 136명의 환자가 새로 확진을 받아 환자 수가 총 1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9명이 위중한 상태이고 35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보건당국은 우한 폐렴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30대 중국 여성으로 오늘 우한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과 터키, 러시아 등 12개 국가 지도자들이 리비아 내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더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에서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휴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2일 모스크바에서 리비아 통합정부와 리비아 국민군의 휴전협정이 결렬된 지 7일 만에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합의로 미국의 농부들이 큰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세를 위해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대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새 북미 무역 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수정안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18일 수도 사나 인근 마리브주의 정부군 훈련소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10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AFP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후티 반군이 이날 사나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마리브주의 정부군 훈련소 내 모스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멘 외무부는 트위터에 후티 민병대의 모스크를 겨냥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며 이번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정부군 대변인은 사망자 가운데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다며 후티 반군은 무자비한 보복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인 15만 명이 어제 도심에서 입법회 선거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트 가든 광장에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직선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등을 적용하는 등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보건과 경찰의 폭력을 용납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고 거리에서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인 하웨이의 멍한저우 부회장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신병인도 재판이 캐나다에서 오늘부터 열립니다. 멍 부회장에 대한 심리는 오는 2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또 11월까지 총 4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멍 부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하웨이 간 거래를 주도한 혐의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의 이운영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인들은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월 20일은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생일로 연방 공휴일인데요. 킹 목사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인권운동가, 흑인 해방운동가, 기독교 평화주의자로 미국 내 흑인의 인권운동을 이끈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팍스 여사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길 거부하면서 체포되자 1955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이끌었는데요. 1964년 미국의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피부색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으로 평가받을 날이 오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남겼던 킹 목사. 그의 삶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968년 4월 4일 멤피스 모텔 발코니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건데요. 사망 당시 39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52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연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영하 4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는 영하 10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청취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폴트레이트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린 어리석은 이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How deep is your lov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i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리비아 내전 사태 종식을 위한 베를린 회담이 열렸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휴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였군요.
그렇습니다.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10여 개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 리비아 내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리비아 중재를 위한 베를린 회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고요. 또한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후에 기자회견도 열렸다고요?
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리비아 사태는 무력이 아닌 대화로만 해결이 가요.
Wir müssen es schaffen, dass all die Parteien, die in irgendeiner Weise mit dem Libyen-Konflikt verbunden sind,
네, 메르켈 총리는 리비아 내전과 관련이 있는 모든 당사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회담의 목표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담 참여국은 리비아 내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군사적인 방법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데 회담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전 협정이 지속되는 동안 교전 중인 당사국들에게 군사적 지원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군사적인 해결 방법은 리비아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걸 이미 봐서 알고 있다며 리비아 국민들이 평화로 새로운 삶을 살 권리를 갖도록 회담 참여국들은 정기적으로 추가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고요?
예,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메르켈 총리와 함께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외국의 간섭이 분쟁을 더 키워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모든 참가국은 리비아의 내전과 내부 문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은 독일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유엔, 유럽연합 EU, 아프리카연합, 아랍연맹을 비해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12개국 지도자가 각국을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당사국인 리비아 측도 참석했습니까?
예, 내전 당사자인 리비아 통합정부 GNA의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와 리비아 국민군 NLA의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네, 맞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GNA와 LNA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만나 평화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주재로 12일 0시를 기해 휴전을 시작한 후 첫 만남이었는데요. 하지만 휴전협정의 공식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양측이 직접 대면도 갖지 않으면서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교전이 재개될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베를린에서 중재회의가 또 열린 겁니다. 이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봉기 당시 40년 넘게 통치했던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전 상황으로 빠져들었는데요. 특히 2014년부터 서부 군벌들을 중심으로 한 리비아 통합정부 GNA와 하프타르 최고 세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 LNA가 대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유엔과 아랍연맹, 유럽연합, 터키 등은 GNA를 리비아의 합법정부로 보고 있고요. 반면 상군이 이끄는 LNA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터키가 리비아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외세 대리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미국은 리비아 내전 사태에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은 공식적으로 GNA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전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19일 베를린 회담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의문이라면서도 해당 지역의 군사와 무기를 줄이는 데 있어 최소한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일명 우한 폐렴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중부 우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2명, 남부 광둥성의 선전시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이외 중국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건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게다가 환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한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우한에서 136명의 환자가 새로 확진을 받아서 배령 환자 수가 2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수도 늘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진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겠는데요.
맞습니다. 우한은 중국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다 보니 사람들 우려가 더 큰데요. 하지만 보건당국은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조심해야겠지만 혼란에 빠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한 보건당국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目前我们已知患者的临床表现呢
네, 리강 우한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환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경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한 760여 명 가운데 680여 명이 관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사람끼리 제한적인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체의 전염 위험성은 낮다며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선 사스로 인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죠.
네,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가 이듬해 중국 전역은 물론 다른 나라로까지 퍼지면서 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8천 명 이상이 사스에 걸렸고요. 사망자가 80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의 경우도 초기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사스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이달 초 집단 폐렴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도 벌써 주변국들로 확산하고 있다고요?
예, 이 한국 보건당국은 20일 우한 폐렴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30대 중국 여성으로 하루 전 우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태국과 일본에서도 우한을 방문한 중국인이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비상에 걸렸군요.
예, 한국, 또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은 우한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17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공항에서 중국 우한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간단한 서류 작성 등 검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며칠 있으면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가 오늘 25일에 시작되는데요. 무려 14억 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한 폐렴의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지만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신종 폐렴이 호흡기 질환인 만큼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등 청결과 위생에 신경 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눈길을 끄는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독일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없애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이를 위해 약 5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문을 닫는 석탄 발전소는 대부분 가스 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500억 달러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요.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네, 자, 이 돈 가운데 450억 달러는 지역 정부에, 그리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광산과 전력 회사들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보상금이 들어가는 지역으로는 갈탄 광산과 석탄 발전소가 있는 작센 안할트주, 작센주, 브란덴부르크주, 또 노르트 라인베스트 팔렌주입니다. 이 지역 정부가 받는 보상금은 대부분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이나 새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동자 훈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전력 회사와 광산에도 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독일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3분의 1가량 됩니다. 자, 그런데 독일 석탄 발전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갈탄을 쓰는데요. 독일은 세계에서 이 갈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이 독일에서는 갈탄 산업에 2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갈탄 광산에 1만 5천 명, 그리고 갈탄 화력 발전소에 5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독일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 2는 어디에서 오나요?
예, 가스가 13%, 핵발전이 12% 정도 되고요. 재생에너지 발전이 거의 35%를 차지합니다. 이 독일은 이 재생에너지 사용의 모범국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가운데 풍력 발전이 가장 비중이 큰데요.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6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석탄 발전소뿐만 아니라 핵 발전소도 모두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죠.
예,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에서 대지진으로 심각한 사고가 나는 걸 보고 이 독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핵 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현재 거센 반대의 직면에 있습니다.
독일이 핵 발전소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소도 폐쇄하려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후변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온실가스인데요. 석탄을 떼면 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이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죠.
네, 유럽에서는 아직도 전력 생산에 석탄을 쓰는 나라가 꽤 있죠.
네, 유럽연합 EU의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전력 생산에 갈탄 약 3억 6천만 톤, 또 유연탄이 약 1억 5천만 톤이 사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갈탄 소비는 독일이 44%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 폴란드가 16%, 체코 또 그리스가 10%, 마지막으로 불가리아가 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주로 유럽 쪽이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겁니다.
미국은 석탄 발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 석탄 발전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한 석탄 발전소 문을 닫거나 시설을 개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자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석탄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공정한 탄핵 심판 방식을 확립하라고 공화당 측에 거듭 촉구했고요. 이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에서 20일 대규모 총기 소유 집회가 열리는 소식,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18일 이런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상원에서 발부한 탄핵 심판 소환장에 대한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패시 폴로니 백악관 법률고문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제이 세큘러 변호사가 입장문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네. 이 탄핵 사유의 두 가지 항목인 권력 남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우선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퀴드 프로코, 그러니까 대가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도와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의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허무맹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핵심 자료를 비밀 해제해서 전격 공개했다고 변호인단이 이루어진 위헌적 절차였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측이 어떤 핵심 자료를 비밀 해제해서 공개했다는 말입니까?
작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만 협조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례 없는 투명성을 보여줬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시킨 건 잘못된 거라는 말인가요?
예, 대통령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돼서는 안 됐다고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는데요. 하원이 가결한 탄핵소추 결의안은 자유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는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도 개입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탄핵 심판 진행에 관한 공정한 계획을 21일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coming days, Senate Republicans are going to face a choice. Will they take their cues from the White House?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은폐하는 데 동참하든지 아니면 헌법에 보장한 대로 공정한 심판이 진행되도록 협력하든지 골라야 한다고 했는데요. 공정한 심판이 되려면 증인 채택이 재판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슈머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증인 채택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예,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결의안을 상원에서 표결하게 되는데요. 이 결의안에 증인 채택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여기에 거부해왔는데요. 예,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에 공화당이 53명이라서 민주당 단독으로는 이 과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표 대결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증인 채택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협력할 것으로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머 대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force votes on witnesses and documents and it will be up to four Republicans.
우리 민주당은 증인과 자료 소환을 위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이 가결 여부는 공화당 의원 4명에 달려있다고 슈머 대표가 말했는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47표에 공화당 4표를 합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슈머 대표는 이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 원칙에 함께 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증인 채택 표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누굽니까?
예,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코리 가드너, 그리고 밋 롬니 의원까지 4명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중도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공화당 의원들이고요. 롬니 의원의 경우 공화당 대선 주자 출신인데 줄곧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굴 증인으로 부르려는 건가요?
예,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과 로버트 블레어 부실장,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 등 이렇게 4명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추문 당시에 핵심 의사결정 경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들이 하원의 탄핵 조사에서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 탄핵 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21일 재판이 공식 시작됩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요. 하원에서 보낸 소추위원 7명이 검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이 피고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하루 앞선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면 입장문을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리치먼드에서 대규모 총기 권리 집회가 열린다고요?
네, 이 워싱턴 DC와 접한 버지니아주의 주도 리치먼드에서 20일 대규모 총기 권리 옹호 집회가 열립니다. 주의사당 앞에서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참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집회가 과격화될 것에 대비해서 당국이 경계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이유가 뭔가요?
예, 버지니아 주의회가 이른바 적기법을 비롯한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기 애호가들을 비롯한 반대 측에서 이 항의 모임을 개최하는 건데요. 작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최근 총기 규제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적기법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적기라는 말은 붉은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인물을 뜻하는데요. 총기 구매 희망자들의 이력을 확인해서 이 붉은 깃발이 표시된 사람들의 총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대용량 탄창을 민간인한테는 판매를 금지시키고요. 지역 당국이 특정 장소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도 버지니아 주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이 이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버지니아 관내 보안관이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반발하고 일부 지역 당국이 주정부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표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끌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수정 헌법 2조의 권리가 버지니아주에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한테 이 주의회 선거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신의 총기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수정 헌법 2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총을 포함한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헌법 조항인데요. 최근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연방 대법원이 관련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회사가 나왔군요.
예,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구글의 모기업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인데요. 16일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0.76% 올라서 총액 1조 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이 뭡니까?
예, 발행한 주식수의 주당 가격을 곱한 수치인데요. 기업의 규모를 가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질 때 국내 총생산, GDP를 보는 것처럼 회사의 크기는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는데요. 이 시총이 클수록 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조 달러를 돌파한 회사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회사는 뉴욕 증시 상장사 중에 세 곳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어서 주요 매체들이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 1조 달러를 돌파한 세 곳은 어떤 회사들인가요?
예, 애플이 지난 2018년 8월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은 유명한 손전화죠. 아이폰과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같은 해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작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후 이들 회사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시총이 1조 3천억 달러가 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조 2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2018년 8월 이후 1년 반 사이에 시총 1조가 넘는 회사가 4개나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시총 2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사상 네 번째로 1조를 돌파한 알파벳은 어떤 회사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력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모기업입니다. 구글과 개혁사들의 경영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인데요. 구글은 이 인터넷 검색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기업이고요. 이 세계 최대 구매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시총 1조 기업이 된 건가요?
예, 레리 페이지 씨와 세르베이 브린 씨가 친구 집 차고에서 구글을 창업한 게 198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만에 모기업 알파벳이 시총 1조 기업으로 성장한 건데요. 이들 창업자 두 사람은 지난달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에게 알파벳 경영권을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피차이 신임 알파벳 CEO는 지난 2015년부터 구글 경영을 맡아왔던 전문 기술 전문가인데요.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지난해 구글 검색과 유튜브 광고에서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진행할 이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 최고 경영자 교체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더 키워줄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글은 최근 인터넷 검색 기반의 수익 형태를 넘어서서 인공지능, 이 AI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인력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구글 쇼핑을 비롯한 전자상 거래와 자율주행 자동차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뭡니까?
예, 클라우드는 가상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무선 환경을 통해서 어디서나 손쉽게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구글뿐만 아니고 애플과 아마존을 비롯한 정보기술 업체들이 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어떤가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업체인 아람코가 시가총액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국영기업이었던 아람코가 최근 현지 주식시장에 최초로 상장하는 기업 공개를 진행하면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었는데요. 기업 공개와 동시에 단박에 시총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120억 달러 정도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걱정하지 말아요. 아픔 뒤에 환한 웃음이, 비 온 뒤에 햇살이 비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걱정 말아요. Why worry? 들어보시죠.
와 Why worry now?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미국 서부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 지역에서도 유난히 아시아인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는데요.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샌 가브리엘 밸리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 50만 명의 아시아계가 거주하고 있고요. 지역 내 9개 도시는 아시아인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자,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도라고 불리는 샌 가브리엘 밸리를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아시아인들이 몰려드는 미서부 샌 가브리엘 밸리.
영어 약자로 SGV라고 불리는 샌 가브리엘 밸리. 여기에서 30년을 산 마이크 초 씨는 5살 때 부모님과 타이완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초 씨 가족이 자리 잡은 곳은 아시아계가 다수 인종을 이루는 월넛시였습니다.
My parents they didn't speak English at the time. So
부모님이 미국에 도착하셨을 당시에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은 월넛시는 부모님이 정착하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상점들도 다 가까이 있고요. 모국에서 살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SGV에 이렇게 아시아계가 많아지기 시작한 건 지난 1970년대 타이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런 이민 물결은 초 씨 가족이 정착한 1980년대까지 이어졌죠. 초 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초 씨가 이끄는 팀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중개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록산 쉔 씨 역시 중국어를 하는 중개인입니다. 제 고객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쓰는 분들이세요. 다들 이 지역에 살고 있거나 여기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가끔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고객들도 계세요. 과거에 타이완 이민자들이 줄을 이뤘다면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중국 본토에서 온 이민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쉔 씨 역시 중국 출신으로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다가 미국에 정착한 경우라고 하네요. 쉔 씨는 SGV가 아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veryone speaks Mandarin. They can walk into bank, post office.
여기서는 모두가 중국말을 구사합니다. 또 은행이나 우체국 상점도 다 걸어서 갈 수 있고요. 영어를 못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캘리포니아 남부의 따뜻한 날씨와 미국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아시아 대륙과 가깝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의 고층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SGV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We have plenty of single family homes. They just buy the house.
보시면 알겠지만 이 SGV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널찍한 집에 정원이나 마당도 갖추고 있죠. 아파트에 살 때처럼 위층, 아래층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SGV에는 중국이나 타이완 외에 동남아시아 이민자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So I speak Tagalog, the Hokkien, and Mandarin.
필리핀에서 이민 온 부동산 중개인 애니 슈 씨는 필리핀 공용어인 타갈로그어와 중국어, 중국 방언인 호키너, 그리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슈 씨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이민자들이 주고객이라고 했습니다. 슈 씨에게 집 구매를 의뢰한 샤바나 칸 씨는 인도에서 온 이민자로 이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는데요.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서 이곳 SGB로 이사 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은 물론 대도시만의 역동성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생기면 서부 캘리포니아처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곳 SGV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다양한 아시아인이 공존한다는 말은 곧 사회 경제적 상황도 다양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민간단체인 아시아미국인 정의강화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GV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는 5만 8천 명에 달하고요. 아시아계 이민자의 약 3분의 1은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무작정 이민을 오거나 미국에 와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또 영어가 안 되다 보니 모국에서 하던 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이민자들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비교적 쉽게 미국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샌 가브리엘 밸리, SGV의 아시아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의 편견을 깬 플러스 사이즈 요가 강사.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체력 단련 운동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인도에서 시작된 일종의 정신 수련인데요. 몸과 정신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마르고 군살 없는 몸매로 사람들의 운동 욕구를 자극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선 살집 있는 몸에 큰 덩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가 실력을 뽐내는 요가 강사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요가를 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요가를 하냐는 편견이 가득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전 당당히 나왔어요. 왜 뚱뚱하면 요가를 못하나요? 뚱뚱한 사람도 여러분이 하는 것과 똑같이 다 할 수 있답니다.
스탠리 씨는 비만인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도 사랑할 뿐 아니라 요가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바쁜 일상을 보낸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습니다. 뚱뚱한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에 꿈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The yoga practice is really meant for everyone.
요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가라고 하면 백인이거나 날씬한 사람, 여성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죠.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은 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탠리 씨는 어느 순간 미디어가 보여주는 편견 때문에 꿈을 이룰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탠리 씨가 찍어올린 요가 영상이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됐고 많은 대기업이 함께 작업해보자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Because she's different. She doesn't look like what people typically think of as
스탠리 씨는 전형적인 요가 강사와는 달라요. 요가를 하면서 축 처진 배나 뚱뚱한 몸을 언급해요. 다른 요가 수업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런 몸에 대한 솔직함이나 진실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탠리 씨 요가 수업을 좋아합니다.
다른 수강생들 역시 스탠리 씨 수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했는데요. 스탠리 씨는 더 많은 사람이 요가를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요가를 가르치는 응용 프로그램 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의 이름이 The Underbelly, 즉 아랫배라고 하네요.
I wanted to name it after what I see to be the softest part of ourselves.
앱 이름을 일부러 아랫배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신체의 부위가 아랫배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랫배랍니다.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몸을 당당히 드러낸 스탠리 씨는 자신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편견을 깨고 세상의 고정관념과도 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 지금 시작합니다. 스파이, 첩자를 뜻하는 단어죠. 오늘은 VOA 기사를 통해 이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단순히 spy,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spying, 즉 간첩 행위를 뜻하는 단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We have, as we speak, probably about 1,000 plus investigations all across the country involving attempted theft of U.S. intellectual property, whether it's economic espionage or counterproliferation, almost all leading back to China.
Economic espionage. Espionage는 첩보 활동, 스파이 행위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Espionage means the practice of spying or undercover work. 레이 국장이 말한 economic espionage는 결국 경제 첩보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We have, as we speak, about 1,000 plus investigations. As we speak, 지금 말하는 동안, 다시 말해, 현재 1,000건 이상의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ll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involving attempted theft of U.S. intellectual property, 미국의 지식재산 절취 시도와 관련해 지식재산 절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whether it's economic espionage, 그것이 경제 첩보 활동이든, or counterproliferation, 반확산이든, almost all leading back to China, 모든 사안이 중국으로 귀결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s we speak, probably about 1,000 plus investigations all across the country involving attempted theft of U.S. intellectual property, whether it's economic espionage or counterproliferation, almost all leading back to China.
Examples, industrial espionage, 산업 첩보 행위, industrial espionage. Espionage thriller, 영화, 연극 혹은 책에서 스파이, 스릴러 장르 들어보셨죠? 스릴러 장르, 스파이 장르, espionage thriller. 오늘의 표현은 espionage, 첩보 활동, 간첩 행위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입니다. My Way, 나의 길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2명, 남부 광둥성의 선전시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해 중국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저장성 동부 지역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여러 건 보건되는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입니다.